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세 가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전, 모든 성도를 제자로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있는 데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가 아닌데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가 아닌데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 중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곧 제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헌신된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한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요.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대요. 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받아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영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죽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영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 조건 세 번째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물과 영생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곧 제자고 제자가 곧 신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든 신자를 가리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딱 세 번 나옵니다. 딱 세 번 나와요. 반면에 제자는 262회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인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고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고 신자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충 믿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제자로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군중으로 남길 원해요. 그냥 무리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군중에 있기를 원합니까? 편하거든요. 군중 안에 있으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는 원치 않고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팬과 같은 교인들은 자신이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한다.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기독교 방송만 듣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는 제자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기준은 많다. 교파와 가문, 성경 지식을 들먹이며 자신이 진정한 제자라고 주장한다. 팬과 같은 교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팬과 같은 교인들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제자세요? 세 분. 큰일 났네. 여러분 팬이 무엇입니까?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며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는 스케줄을 다 꿰고 있고요. 그들의 스펙과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요즘에 뭐 아이돌 그룹들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한 10명 되는 그룹의 이름을 다 알아요. 한 그룹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룹들에 다 이름을 다 알 정도로. 네. 그게 팬이죠. 콘서트장이나 경기장에 가서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BTS가 미국에서 공연할 때 그 콘서트장 앞에 이틀 전인가 3일 전부터 열성 팬들이 와서 텐트 치고 줄 서 있었대요. 놀랍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방방 뜹니다. 때로는 너무 좋아서 실신하기까지 해요. 이게 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카일 아이드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팬보다도 못한 성도분들이 많아요. 팬들은 그만한 열심이라도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열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나오는데도 예배 시간에 늦어. 주일날 하루 나오는데도 졸고 있어. 그렇죠? 열심이 없어요. 팬보다도 못한 성도들이죠. 그러면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팬들은요, 열렬히 응원은 하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땀 흘려 뛰진 않아요. 팬들은요, 열심히 응원은 하지만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서 열심히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자기가 사랑했던 연예인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이게 팬이죠.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실제로 땀 흘리며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여 무대에 함께 서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가 되길 원해요. 제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있어서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배드리시면 안 돼요. 예?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공예배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철저히 예배드리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조건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대단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부모, 처자,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요?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야, 이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냐? 이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대단히 부담스럽죠.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것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대요. 너무 가볍대요. 안식을 누릴 수 있대요.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르죠? 이 괴리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괴리는 제자가 되는 조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자꾸 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영광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축복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을 받아들이는 강도와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족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부모를 떠나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혼도 굉장히 쉽게 합니다. 형제자매들 떠나는 거 굉장히 쉽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가족의 명예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여도 될 만큼 심각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의 실추를 시키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게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라.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자매를 미워하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증오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펴달라고 맡기셨습니다. 공경하셨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인데 형제지간의 그 의의를 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워하라, 뭐 떠나버려, 이런 얘기 아니죠.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훨씬 더 언어가 좀 순화되어서 나오죠. 미워하라, 이게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가족과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을 왜 미워하며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까?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기 위함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누가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왜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사랑한다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과 자녀들의 사랑의 방식이 코드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맞지 않느냐면,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물건들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데 대단히 싸게 파는 것처럼 막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늘 유혹에 넘어가셔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막 행복해 하세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막 좋아서 갖다가 딱 펼쳐놓으시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혼자서 막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하셔. 예전에 미국에 오셨을 때도 한국에 있는 치약, 칫솔, 비누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고 떡을 갖다가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한 보따리 싸오시고, 더 웃긴 거는 비행기 타는데 무게가 초과돼가지고 오버차지 돼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요. 돈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품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우리한테는 미국에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더 잘 먹고 있어. 방식이 달라요. 코드가 다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대.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뱉었던 한마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행했던 한 가지 행동, 그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합니까? 그게 얼마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얼마나 힘든 짐을 부여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뉴스에서 우리 최전도사님이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독서입니다.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대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하는데 자녀들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방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사실은 그게 더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더 축복이고 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조건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개 십자가지라고 하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싫은 게 십자가형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는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로마인들에게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수치와 무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헬라 철학적으로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들려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짓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 십자가형은 수치의 상징이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뭘 하래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가 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가 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주장이 뚜렷해집니다. 명확해져요. 직분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내 주장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100% 그렇습니다. 그걸 꺾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 꺾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는 회의가 많으면 안 돼요. 회의가. 제가 그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부목사와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의가 많아요. 당회도 하고 지난 주간에 선교위원회도 하고. 근데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분들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사일하고 밤늦게 와서 우리 12시까지 막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큰 감동을 뭐 했냐면, 회의를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 도와줄까? 그리고 다른 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니더라도,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결정된 상황에서는 자기의 의견처럼 하나로 모아집니다. 절대 다른 얘기 안 하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요. 감동이에요, 감동.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말 제가 갔다 와서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요, 회의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의 중요하죠.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회의가 좀 줄어들고 좀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렇죠? 회의에서 결정했으면요, 아직도 홍해를 못 건너, 아직 출발도 못했어.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종하고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회의에서 결정했다면요, 아직 출발도 못했어. 출발도. 성경에 기록도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회의가 많으면 안 돼요. 회의는 줄고 기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모든 부서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회의 줄이세요. 회의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세요. 기도해. 뭐 결정할 일 있으면 교역자들과 리더들이 딱 결정하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33년 동안 전 생애에 걸쳐서 매일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이후에 올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왜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일까요? 십자가 질 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질 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기적을 행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자,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쪽은 뭐 기적을 막 행하시는 분이야. 이분을 더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은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십자가만 지고 계셔. 이분을 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을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았고 그분에게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적이 쉬워요? 아니면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하나님에게는요 기적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아마 놀랄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십자가 지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를 져야 거기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져야 열매가 있어요. 십자가 져야.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의 구조는 서로 죽고 죽이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서로 상처 주는 구조예요. 한쪽이 십자가 져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반드시 아내가 상처받아요. 반드시 남편이 상처받습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막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는데 이거 말해버리면 다 죽이게 돼요. 그렇죠? 목자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목원 다 죽습니다. 목원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목자도 죽고 다른 목원도 다 죽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성도 다 죽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모건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뜻은 다 꺾고 철저하게 십자가 지며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열매가 나타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조건으로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모든 소유 다 버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본인의 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타소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 근데 월터 리펠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소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게 아니라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을 포기하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포기하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소유하면서 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나누어주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삶을 말합니다.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드디어 교회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우리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이 남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교회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 말고 천주교 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아내가 너무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제가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담배를 끊으려고 했으니까 담배 한 갑 정도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시라고. 괜찮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세례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있는데 세례받으면 이제 11조를 내야 된대. 그래서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총 수익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비용을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목사님께서 그냥 남는 그 순수한 이익에 11조를 내십시오. 했더니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1년에 쌀 두 가마니 헌금을 했대요. 11조로.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쌀 10가마니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는 일인데 내가 이것을 아까워해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싸게 예수님 믿은 거 죄송합니다. 이제 비싸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께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이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11조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11조 온전히 드리고 계세요? 11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보게 되면 그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더라도요, 온전한 11조를 안 하시는 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온전한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정직해요, 성실해요, 근면합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온전한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안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중직에 맡게 되면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왜 그래요? 제자가 아닌데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까웠습니까? 설령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굶기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왜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죠. 같이 중립적인 것이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은 악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돈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마귀가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돈의 유혹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래요. 오늘날 세상에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돈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돈에 묶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묶어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해요. 이 버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면 그 돈의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들이 왜 일어납니까? 99%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정치판이 이 모양인 게 돈 때문이에요. 사실 돈 때문이죠. 그렇죠? 네. 부모 자식 간의 의의를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요. 형제자매들 사이에 의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왜 악착같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까? 결국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돈의 미혹을 받아요. 돈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 그래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하다가 돈 많이 버니까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도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버리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큰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예, 모든 소유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팬을 원하지 않으세요. 열성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군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따라왔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군중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떠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무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아니냐 하셨고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중립적 제자는 없어요. 중립적인 제자는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오늘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중립적인 제자는 없어요. 주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물론 처자식은 없지만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며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안 하셨던 길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비천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무리가 많아지길 원치 않습니다. 군중이 많아지길 원치 않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적으로 많아지는 거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군중이 많아지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헌신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저는 거기에 모든 목회를 다 걸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안식과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